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이철의 이쑤시개. 이철의 이쑤시개 시즌 4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두 분 다 스마트폰 내려놓으시고 네? 수업 방송에 관심들이 없어.
수업 때 제가 늘 하는 얘기군요.
핸드폰 덮으세요. 어, 예, 예. 박용진 네, 예. 전 대변인.
예.
아니 덮으시라고.
아니, 뭘, 빨리 해야 돼요, 나.
뭐래?
아, 수장님도 맨날 보잖아요, 스마트폰.
나는 진행이잖아.
아, 진행은 봐도 되는 거야?
어? 그 사람들 이게
저번 시간에 변상욱 대기자가 아, 조금 싫어하더라고. 계속 스마트폰 뒤져 보니까
어쩌겠어 뭐. 갑질이고.
전 됐습니다.
다 됐어요?
네, 전 됐습니다.
김박은?
예, 됐습니다.
요즘 착잡하시죠?
아, 저는 진짜 죽을 맛이에요.
박용진 전 대변인은 요즘 제가 자주 봅니다.
네. 방송에서.
방송에서도 보고 이래저래 통화도 자주 하는데 굉장히 끄칠해 보여요.
아, 정말, 어디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뭐, 요즘은, 저의 그 새누리당 쪽, 뭐, 이렇게 파트너로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막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받아주시면서, 그렇죠. 야당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러면서 다, 하, 진짜, 어깨 두드리고 가고 막 이래요.
대한민국, 한국, 저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참 유례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김박도 그렇게 봐?
그러니까 뭐,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정국 교수가 어디 칼럼 써가지고 너무 좋아하지 마라.
에, 그 얘기 했죠.
세상 돈다 얘기해놨는데 별로 안 와닿대.
저도요.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뭐, 그, 너 나중에 보자 이런 얘기 같아 해서. 그래. 나중에 보자, 두고 보자는 너무 무섭지 않다는 얘기 있잖아요. 아, 그래서. 속이 많이 상해서.
아니 희망을 주려고 무지 애를 쓴다는 느낌 받았는데.
자기적이야, 자기적이야.
나처럼 그냥 않더라고. 차라리 창조적 파괴해라 이런 게 낫지 그냥.
아니 정치학자로서 지금 상황을 뭘로 규정해요? 이게 뭐 그런 개념이 있어요?
형언할 수 없는 상태 뭐 이렇게 규정하죠.
없어?
없는 상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
영국의 자유당이 네. 망할 때 이 상황이었던가요?
아, 이렇게 엉망이진 않았죠. 그래도 거기는 네? 정책을 둘러싸고 그랬어요.
두 파로 갈려가지고 그 세게 싸웠잖아.
서로 미워하고 이래가지고 세게 싸운 겁니다만, 그래도 뭐, 이렇게까지 무슨 뭐, 저기 어디 누구 데려오겠다 이런 게 안 돼가지고 그러고, 이렇게 뭐 관심이나 이런 게 완전히 외면당한 상태는 아니었죠. 오히려 기대가 있었죠, 자유당한테.
그러면 자유당이 망할 때보다 더 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안 망하는 거예요?
뭐냐면 결단도 없는 거예요. 망할 용기도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그런 걸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요. 네, 왜 안 망하는지.
왜 안 망하긴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그래서 선거제도 때문이다.
김부겸 의원도 그번에 얘기했었지만 그냥 못해도 2등. 이걸 아직 선거제도가 받쳐주고 있는 데다가.
영국도 네. 지역구에 다순다수제였는데 뭘.
아,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플러스가 뭐냐면 한국은 노동당이 당시에 막 노동자 계급들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세력이 이제 있었는데 지금 한국은 새로운 세력이 없는 상태죠. 대안이 없다. 또 인구적으로도 새로운 정당 지지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는 지금 인구층이 없는 거죠.
그건 좀 이상한데? 인구학적으로.
반론을 해봐, 세게. 세게 해봐.
아니, 뭐, 빨리 얘기해봐.
아니.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 그 뭐 이렇게 젊은 세대가 더 많지 못하다 이런 뜻이신 것 같은데 그건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니 젊은 층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라는,
노동자 계급이라는 새로운 사회 계층이 만들어진 거죠. 집단.
집권자층으로 들어왔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 집단은 없죠. 지금 다 요새 현대 사회의 특징이 다 개인으로 원자화되어 있고 다 이런 식으로 널브러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차근차근 이걸 모아내는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하나도 못한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사람들 모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전자 들어가고 민자 들어가는 건데 이게 다 80년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87년 체제. 그 이 사람들 지금 다 신뢰도 못 받고 있고 뭐 지들끼리 모이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 미국에 갑자기 지금 우리 김 박사 얘기 들으니까요. 이게 정치 변화를 만들어내는 미국의 유디를 설명을 할 때 공화당 지지했던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지지하는 걸로 돌아서는 그러니까 컨버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전환하는 게 주요인이냐 아니면 그동안 투표하지 않던 사람들을 동원해내는 거 모빌라이제이션 한 거 이 동원한 게 더 큰 요인이냐 두 개 갖고 논쟁을 하거든요.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전체 투표자가 아무리 큰 선거를 하다 60% 정도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만 40%가 지금 투표장을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잖아.
네.
여기서 상당수를 동원해내면
그렇죠.
정치 변화를 그렇죠.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특히나 아, 특히나 민생이나 경제민주화 이걸 강조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상위소득 20%는 투표율이 90%예요.
그렇죠. 예.
근데 하위소득 20%는 60%가 안 돼요. 59% 정도예요. OECD 저 결과에 발표에 따르면.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약자층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을 자꾸 투표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나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동기를 못 주고 있는 거죠.
못 주고 있는 거죠.
그 동기를 못 주는 거지. 예. 그건 이제 민주당 책임이 큰 거고 그렇죠. 사실은 진보 정당도 그 동기를
못 주고 있는 거죠. 거지. 예,
그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영국 자유당은 다른 건 영국 자유당은 못해도 노동당이 그걸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노동당이 성장한 건데 한국은 지금 민주당이나 저기 진보 정당들이나 다 그냥 민주당 꼴인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동안의 해법은 사실은 야권 전체를 재구성해보자. 라는 명분하에 주로 통합을 했잖아요.
그렇죠.
모았잖아.
네. 지금 모으면 더.
근데 모아서 답이 안 된다는 거는 지금 확인된 거죠.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 그 다음 뭐예요?
해체.
해체도 안 되잖아.
아니,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이제 대한정당, 대체정당이 등장해서
그렇습니다.
가는 수밖에 없다.
네.
현실적으로.
네.
박사학위를 가진, 정치학 박사학위를 가진 김박은 그렇게 보는데.
저는 어제 이제, 뭐, 730 재보선 이후에 계속 그 어디 이제 멘트하게 되고 그러면 계속 일관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민주당도 사실 요번에 어떻게든 조금 혁신의 가능성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됐는데 안 됐다. 이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제1야당 지위 자체도 흔들리는 거다. 자유당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자유당이 이 노동당하고 대치되기 직전에서 굉장히 의석을 많이 얻어서 집권했었죠. 그죠? 그러다가 곧바로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러면 지금 새정치민연합도 130석이면 이게 피크일 수도 있죠.
다음 총선에 30석 미만.
네. 예전에 민주노동당 만들 때에도 이
정도... 잠깐만 그 30석에 박용진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박용진은 다른 정당에서 빼지 않겠죠.
아, 어쨌든 단다.
네.
오케이 나도 어쨌든 단다에 한 표. 이상표.
아니 뭐 별로 좋은 입으로 하는 얘기 아닌데 뭘 못하겠어요.
그럼 지금 이상하게 입 말고 뭘로 하라는 거야.
영국 벌써 좋아할 감각마저 상실했어.
영국 노동당 모델 따라가서 했던 게 사실은 민주노동당 방식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에 사실은 자유주의 정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보다도 먼저 진보정당이 무너진 게 어떻게 보면 비극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에 네. 거대 정당에 대한 어떤 희망을 사람들이 철회하고 그 다음 대안을 찾는데 옆에 단단하게 10석짜리가 계속 버티고 있었다. 10년 넘는 세월 동안 정책적 노선을 보여준 데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를 키우자라고 하는 투자가 됐을 텐데 작은 게 먼저 무너지고 큰 게 지금 이 지경이 되니 사람들이 멘붕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을 해요. 이 난장을 피우고 있는 사람이나 옆에서 큰일 났다고 땅을 치는 사람이나 똑같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대로 가지는 않을 거고 이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의 집권과 이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 여전히 다수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네.
55 정도가 되는 다수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구슬이 있어마라도 꿰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요?
구슬이 있어마라도 꿰야 될 거 아니야. 어디다 담을 거요?
그 시간을 갖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다음 총선까지 1년 6개월 정도가 있는데 저는 박영선
내가 볼 때 또 나오라 그럴까 봐 계속 지금
어디에 나오라 그럴까 봐요.
아니 거기서 나와라 그럴까 봐 계속 논리적으로 지금 디펜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민주당 변호하고 있는 거야?
아.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다 길을 열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제정신 차려서 완전히 황골탈퇴해서 다시 커 가든지 아니면 바깥에서 새로운 희망의 대안을 담을 만한 조금 자그마한 그 대광주리라도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동시에 추진된다고 해서 서로가 이 두 개의 과제가 배척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아니, 어느 순간 되면 배척되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 기간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1년 넘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양다리를 걸치겠다는 거구나.
그렇죠. 양다리로 가야지. 정치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이 양쪽으로 서로 에너지를 결집해서 하나로 생성, 합쳐지게 되면 그게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무슨 예를 들면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선도 탈당하고 뒤에 나와가지고 본진다라고 뭐 이런 글이 이미 있었듯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거는 너무 정당을 좀 우습게 보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그런 거에 다 환멸을 느끼고 있는 건데요. 뭐 이제.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고 네. 바깥의 새로운 운동 그리고 정당 안에서 필요한 석가래들을 어떻게 고를 건지 이 과제를 같이 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박용진 대변인의 고민도 그런 것일 텐데요. 바깥에 이제 제3의 세력을 만들어 본다 이러면 뭐 명사정당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몇 사람 모여가지고 그냥 뭐 우리끼리 해볼게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중적 에너지가 모이려면 결국 대중이 거기에 참여해줘야 되는데 그만한 그게 가능할까요?
당장은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한 당의 장기 집권 시대가 있잖아요. 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한국도 뭐 당장 뭐 큰 뭐 아까 뭐 광주리? 광주리 바구니인지 광주리인지 하여간 그런 걸 만들 수 없을 때는 뭐 많지 않더라도 뭐 소위 뭐 우리 소장님 얘기하는 뭐 프로젝트 정당이든 뭐 노회찬 대표가 얘기하는 뭐죠? 아, 파일러트.
아, 파일러트. 그거가 만든.
뭐, 약간, 왜 자꾸 영어 쓰느냐고 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럼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좋은 정치들의 모임, 뭐 정치인들의 모임 이러면 되죠.
아니, 근데 그 컨셉을 살리려면
굿맨 소사이어티 영어로 하면. 근데, 그런 거.
왜 갑자기?
가지고 좀 차분히 준비를 해가는 수밖에 없다.
뭔가.
보수의, 그럼 최소한 20년 집권도 어쩔 수 없다.
20년까지 아마 하겠습니까?
영국 노동당이 18년 야당했어.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저 새누리당은 보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지만 이 야당이나 이쪽이 잘 못한다 싶으니까 막 벌써 조롱 던지는데 주력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저기 조국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잘못될 수 있어요. 금방 또. 그러니까.
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네? 네, 그런 얘기. 잘못될 수 있어.
아, 잘못 안 돼요?
모르지, 그거는.
아, 근데 하여간. 뭐 장기 집권의 여건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상대 경쟁 세력이 워낙 약하니까 그러나 자기들도 이제 정말 잘 해야지 되는데 그게 뭐 그런 잘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다면 뭐 실제로 장기 집권 시대가 열렸다라는 속에서 차근히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마음을 먹고 있어야죠.
어쨌든 뭐 보수가 얼마나 집권하느냐 이 문제는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지금 얘기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야당을 우습게 보는 것 같긴 해요.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 들어보니까 네. 야 정말 가소롭게 보는 것 같아.
저번에 프레시안피에서 썼지만 누가 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기 청와대 쪽에서 실제 정세나 이 이제 정무 기획을 하거나 문제를 이제 논할 때 저기 민주당은 저 고려변수 저 밑에 있다는 거예요. 아는 거죠 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 방송에서나 야권에서 야권은 지금 민주당은 뭐 제대로 이런 멘트에 대해서 대응도 잘 못 하고 있는 형편이죠, 그죠? 지방 사정이 바쁘니까. 근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왜 말을 바꿨느냐 이런 거는 뭐 좀 지적을 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싸움이 안 되잖아요.
와, 그렇죠. 그 문제.
그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본인들이 뭔가 이게 이 세월호 참사라는 계기로 뭘 하겠다는 건지를 조금 더 드러내야 되는 거고 최근에 뭐 담배값이니 뭐 자동차세니 뭐 주민세니 이런 거 올리는 이른바 이게 사회경제적 아젠다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속수무책으로 대응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쟁 자체를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야당이 무력할 때 한 사회의 질이 나빠진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죠?
그러니까 야당이 위기라는 게 이제 큰 문제는 사실 뭐 민주당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저 이제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면 이제 막 오만을 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회를 나쁘게 하는 정치가 오는 거죠.
지금도 뭐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잖아요. 제가 네. 두 분 얘기하는 사이에 야당 처지 생각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상의 그 증세이면서 증세가 아니라고 하는 그야말로 대국민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야당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증세를 하고 무사한 정권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 정권의 무덤으로 그걸 끌고 갈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상황에서 포인트를 그럼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보자라고 긍정적인 포지션을 취할 건지 이 두 가지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야당이 이거 봐라 담배세 저거 증세야 라고 또 팔가도 붙이면 넌 좀 가만히 있어.
그러면 네, 이런 평소에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평소에 고민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뭘 얘기해야 되지? 그러다가 기자들이 아 빨리 답하세요 답하세요 막 그러면 반대 이 얘기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성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 말도 뭐 반은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증세의 올바른 방법이 무엇이냐를 좀 논쟁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가죠. 네,
그 증세 뭐 반대 찬성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고.
서민 증세, 부자 증세.
그렇죠.
이런 구도를 만들든지 하여간 좀 쉽고 간명하게 이 문제를 좀 풀어낼 수 있는
정확한 지적인데 지금 사실 어저께 제가 뭐 방송국에 제가 세금도 얼마 내지 않는 사람이 이번 그 서민증세 논란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에 가가지고 이 토론을 했다고요. 한 시간 동안을. 근데 실제로 그걸 위해서 제가 당에 요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우리 당 입장 정리된 거 있느냐 했더니 문제점만 나열했더라고요. 이번 증세의 문제점만.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그러면 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증세고 이렇게 하면 국민 속이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지난번에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했는데 왜 그 약속은 뒤집는 건지 이런 문제점만 지적하는 게 나열되어 있지.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증세 방향을 잡아보자. 구간을 어떻게 조정해보자. 그리고 2008년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한 그 과정을 어떻게 해보자라고 하는 국가 전체를 놓고 고민을 했다고 하는 흔적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 문제점은 계량화되어 있는 문제점은 쫙 나열되어 있으나 그게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아무리 좋은 안을 만들어서 뛰어난 정책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있어서 그걸 얘기한다고 한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아 진짜 훌륭한 태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힘이 안 실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야당도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 대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논쟁을 할 수 있는 것도 실력이죠. 왜냐하면 저쪽에서 논쟁을 안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논쟁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것도 정치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걸 못 만드면 언론이 안 도와줘서 그렇다든지 뭐 기울어진 운동장 탓만 하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민주당 볼 때 제일 부족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젠다 세팅을 할 때 굉장히 취약한. 예를 들면 뭐 최근엔 또 뭐 갖고 진짜 가짜죠. 진짜 민생 대 뭐 가짜 민생 이런 거잖아요. 진짜 가짜 이렇게 좀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
예전에도 진짜 복지 가짜 복지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별로 난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구두로 그렇게 안 짜고 조금 더 좀 실 내용을 포착하는 또 그러면서도 대중적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드니까 이 문제도 서민들은 좀 불구불 끓고 있는데 사실은
네.
근데 뭐 정당이 이걸 못 받아주니 결국 그 박근혜 대통령도 자신만만한 거죠. 만만하게 보이는 거죠. 과거에는 세제 개편 한번 했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대장년이었네.
철회했죠.
백지화하고 뭐 다시 하자 그럴 정도로 이 세금 문제와 갖는 인화성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세게 가는 걸 보니까 우선은 뭐 선거가 없어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야당이 워낙 뭐 지리멸렬하니까 또 자신감을 갖는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약속하고 지키지 못하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디선가 걷어는 드려야 되는데 기득권이 아니라 서민들한테 걷어들이는데 이거를 앞장서서 반대해줘야 될 야당이 저러고 있으니까 그거 확 지르고요. 동시에 양동작전으로 세월호 관련해서는 청와대로 딱 불러들여서 여당을 불러들여가지고 줄 딱 세운 다음에 가이드라인 주고 알았지? 얘 절대 안 돼? 이렇게 이제 다 막아버린 상태죠. 그러니까 보면 정치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아예 포기했거나 아니면 완전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완벽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후자인 것 같아요.
저는 자기가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안 해도 야당을 설득하고 잘 국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영향력이나 이런 걸 스스로도 지금 좀 과소평가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막 요때다 해가지고 막 갖다가 들이미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얼마나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박 대통령의 저런 네, 자세가 네, 네, 네. 역풍이 있겠죠.
그럼요.
역풍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에서 보면 어떤 지도자이든 오만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심판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언제도 썼는데 그 다른 건 몰라도 결국 오만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싫어하는 네. 편이고 또 이 오만함이라는 게 사실은 약간 변형돼서 나타난 게 예를 들면 2010년 지방선거 때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니까 응징했잖아요. 사실 표를 안 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 역으로 보면 민주당이 그때 박용민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민주당이 세월호 참사를 또 지나치게 좀 활용하는 것 같고 의지하는 것 같으니까 야 그건 아니다라고 또 지적을 해주는 걸 보면 박 대통령이 뭐 원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구도가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여권 내부를 단속하는 효과는 확실한 것 같아요. 김무성 네. 대표가 뭐 대표 경선 때는 좀 할 얘기도 하고 붙어볼 것처럼 그러더니 뭐
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완전 그냥 깨갱해가지고 그냥 꼼짝을 못하더군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아니 그쪽 사람들 만나 봤거든요. 네. 저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당이 좀 이렇게 뭐가 있어야 야 쟤들 저러는데 우리도 좀 양보하자 이러는데
좀 지렛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워낙 지리멸렬하니까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야당이 좀 싸워줘야 자기들도
그러면서도 저 이번에 혁신위원장에 김문수 전 지사를 혁신위원장에 딱 또 올렸잖아요.
근데 정치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이 뭘 혁신을 해?
김문수 지사요? 글쎄요.
혁신이라는 게 뭘까요?
보수 혁신이라서 제가 진보라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름은 진짜 보수 혁신위원회예요. 네.
그러니까 보수 혁신이에요. 네, 보수를 김무성 대표님 컨셉이 보수 혁신이야.
제시하신 걸로 보면 뭐 비행기도 그 비즈니스석을 탄다고 그랬나? 이코노미석을 탄다고 그랬나? 약간
이코노미석
비싸지 않은 석을 타겠다. 뭐 이런 거.
비즈니스 비싼 거 아니에요?
술 안 먹는다는 거 아니었어요?
술?
낮술 못 먹게 한다.
낮술 먹었나?
그분들 낮술도 드셨구나. 그러니까
술은 원래 낮술이에요.
근데 이게 보수 혁신하고 연동지어서 어떤 걸 내놓을지 모르겠는데요. 뭐, 여튼,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무슨 내용을 하겠느냐가 아니라 김문수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재적 경쟁자를, 그리고 그야말로 친박계가 아닌 사람이 일종의 투톱체제로 갈 것 같으니까 눈여겨보는 것 같습니다.
부터 뭐 하여간 김문수 전 지사는 깡다구가 좀 있는 사람이니까 네. 결기가 좀 있는 사람이니까 뭐 녹록치는 않겠죠. 근데 어쨌든 보수 혁신이라는 컨셉은 김문성 대표가 내걸었긴 한데 저는 뭐 그렇게 설득력 있어 보이지는 않고 차라리 혁신 보수를 해야 하는 게 맞죠.
네, 아니 맞죠.
맞잖아.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념을 네, 그렇게 네. 써야지 본인들이 지향이 나오는 거지. 뭐 밥 먹는 거 좀 싼 거 먹고 낮술 먹지 말고 비행기 뭐. 이코노미 타고 하는 게 무슨 혁신이야.
그렇죠.
그게 무슨 대세에 뭔 주장이 있어요.
그래도 뭐 초재선 뭐 개혁성의 의원들을 좀 앞에 이제 전면에 내세우겠다 이런 뭐 계획도 발표를 했던데 뭐 얼마나 잘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문제의식이나 또 요럴 때 다 그런 발언과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게 상당히
그러니까
또
나는
그래도 소용없어. 언론이 오래니까 가가지고 줄 딱 서가지고 명령장 딱 받아가지고 오는 거 봐요.
아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도 정치라는 방식이 혼자 이렇게 뭘 이렇게 해보려니까 운신의 폭이 안 만들어지고 일부 이완군이 뭐요 김재원이니 뭐 친박들이 딱 둘러싸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잖아. 그럼 이걸 돌파하는 방법이 김문수를 등용하는 걸까 아니면 개혁파랑 손잡는 걸까. 나는 후자이 된다고 보는데 근데 첫 선택이 김문수랑 잡았어요. 이게 얼마나 파괴력이 있겠느냐. 난 별로 꼭 그래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라는 카드보다는 개혁파랑 손잡고 이 당이 개혁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밀고 갔으면 더 큰 싸움이 벌어질 수 있고 운신의 폭도 더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김문성 대표가 너무 작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칼럼에서 그때 한번 그 더 좀 과감해져야 되고 거칠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전 진짜 진심 어린 조언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방향을
네, 봤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그 언론에서는 뭐 마치 그게 무슨 큰 결정인 것처럼 말이야. 네? 경쟁자를 말이야. 앞에다 내세워주는 무슨 큰형님 다운 이런 걸로 막 설명을 하대. 야, 언론에 그. 그렇죠. 너무 심한 것 같아, 네. 그거.
그러니까 오히려 그 뭐.
빨아주기라 그러지. 네.
저 야당 걱정이 바빠가지고 언론 걱정을 못하고 있어요.
언론 걱정? 아니, 야당이 뭐 좀 별로 형편이 없어서 이렇게 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 못하겠다 이런 뭐 이해는 가지만 또 이게 좋은 정치인이라면 그럴 때 더 높은 기준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래서 보수혁신의 내용이라는 게 예를 들어 영국 보수당의 토리즘, 소위 온정적 보수주의라든지 복지를 동반한 보수주의라든지 이런 걸로 가야 된다. 나는 그런 구상을 하면서 새누리당의 뭐 장기 집권을 고민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오히려 정부와 왔다 갔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저 경쟁하고 이래야 되는데 견제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닌 거 보니까는 좀 말만 무성한 분 아닌가요, 저희 들.
그 말만 무성.
말만 무성.
무대가 아니고 말무다.
말무.
좋아. 그런 점이 좀 아쉽죠.
네.
그런데 이렇게 언론 얘기 잠깐 나와서 얘기인데 언론도 민주당,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 구도를 강경파 대 온건파 이 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강경파 때문에 민주당이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안 된다 이렇게 막 구도를 짰는데.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헛발질을 하니까 그 구도가 잘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장하더라고. 언론도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을 다루는데 어떤 날은 박영선 위원장 편을 들었다가 어떤 때는 또 공격했다가
그러다가 뭐 어제자로 뭐 완전히 장난치냐 그래가지고 막 쓰더라고요. 장난 정치 뭐 난장판 막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그냥 화가 난 거죠 기자들도.
기자들은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죠?
예, 많이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요, 네. 저.
해도 너무한다 이런 거죠?
기자들이 민주당에 대한 코멘트를 이렇게 이제 요청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참 죄송한데요. 이래요. 지네들도 이제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이제 그 민주당에 대한 얘기해달라고 그러는 게 미안한 거야. 이게 좀 학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아, 괜찮습니다. 뭐 제가 그러죠.
근데 이게 아까 잠깐 영국 자유당 몰락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한테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이 막장 사단 벌어지기 이제 초반에 과연 원내대표가 탈당하신다는데 탈당하겠습니까? 저 해석은 되게 차가웠어요. 탈당은요 무슨 이게 무슨 노선 논쟁, 정책 논쟁,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서로 화해할 수 없는 대립이었다면 그 탈당이 의미가 있고 한국 정치 빛나는 뭔가가 될 텐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 서로 마음 안 맞고 상처 마음에 상처 입은 개인적인 이런 얘기라면. 난 그거는 무의미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결정이 되고 불명예스러울 거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을 거다. 그리고 막 분당까지 막 그렸더라고. 그 뭐 보수 언론에서 막 분당 시나리오 쫙.
네. 그 30명 정도 네. 뭐 돼 뭐 저거.
그거는 그야말로 취재를 안 했거나 일부러 그렇게 쓴 거죠. 근데 취재를 되게 열심히 하는 기자들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한번 이렇게 갈 때까지 가봐라 이러면서 일부러 쓴 기사라고 저는 볼 정도였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건 그 130석이나 되는 거대 정당이 막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떠들썩한 내부 투쟁을 했는데 그것의 이유가 서운하다를 중심으로 한 이런 논쟁이 뭐. 책임 논쟁이라고 한다면
삐짐이라고 하는 게 원래 정치의 중요한 이유예요. 또 삐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까 자유당 얘기는 아는데 사실은 그 둘이 엄청 싫어했거든요. 뭐 하나가 저기 이름도 생각 안 나. 뭐 애쉬 뭐 하고 둘이 있었는데 둘이 되게 미워했어요. 그게 이제 둘 다 사실은 다 국민들이 좋아하는 정치인들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삐짐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김영삼 김대중 두 지도자 다 신망받는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만 87년 대선 때 이렇게 대선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오래 축적된 경쟁의식이 막 이제 미움으로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삐짐이.
정치에서 두 가지가 계속 반복적인 건데요.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돌발적인 결단.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그 저는 이제 엉켜면서 이제 발전해 가는 거라고 보는데 이 경우는 지금 이제 모두가 다 돌발, 모두가 다 예측 가능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정상적이라는 게 뭐 어떤 의미인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정상적인 상호 토론과 논쟁 속에서 이런 결론이 난 게 아니니까 예측 가능성이 없었고 그렇다고 이 돌발적으로 벌어진 게 어떤 결단에 의해서 그래서 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는 행위로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 말이에요. 느닷없는 행위. 뭐 예를 들어 이상돈 교수를 모셔와야겠다 생각했으면 아니 좀 그 여러 개파들하고 논의를 하고 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비대위 기왕 이렇게 늦어진 건 뭐가 그렇게 저 문제라고 그렇게 혼자 또 팍 해버리고 뭐 또 옆에 뭐 문재인 의원이 있었다 혼자 이러니까 또 자긴 또 아니라고 나중에 그러고 하여간 왜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방식이 그 세월호 특별법 합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계속 경험하면서도 그럴까 그러니까는 왜 그런 스타일을 계속 고집하지 이런 거죠.
그래 뭐 들리는 얘기로는 측근이라고 이야기하는 당직 자분들도 정무직 당직자분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당의 개파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당의 개파가 있었다고 모르셨냐.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정도를 다 이렇게 초하고 가셨어야 될 텐데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개파의 견제구를 이렇게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텐데 대중적인 합의를 얻어내거나 그러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껏 그냥 언론에 흘리는 것밖에 그렇죠. 안 하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일정하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도 억울한 점이 대단히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 리더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실책을 좀 돌아보는 게 앞으로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진짜 억울한 게 있다고 봐요?
있을 거라고 봐요. 있을 거라고. 본인이 판단해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도 그럴 만한 심정일 수는 있겠네요.
심정이야, 그렇죠.
그럼 할까요?
아, 아니 그 심정이야 그럴 수 있을 건데 그런 말을 하느냐 아니냐의 왜? 문제는 다른 연애? 문제죠. 예.
아니
말고
그러니까 아니 그런 발언을 대통령에 대한 게... 모욕이 너무 도를 넘었다라든지 그러니까 나도... 뭐 나를 저 죽이려 그러는 거지요라고 하는 그 두 박 그 여성 정치인 지도자들 분들이. 예, 그런, 그, 생각이야. 뭐, 사실 뭐,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굴욕스럽고 그런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모욕하냐 그러고 막, 그냥 드립, 그냥 뿜어내는 게 맞냐 이거죠. 지도자들이. 그래서 좀, 오랜 삐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민주당 내에 그렇잖아요. 예, 뭐, 강경파라 불려지는 여러 이제 이 그룹과 박영선 대표와의 그런 여러 관계 이런 것들 속에 연원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걸 이 순간에 막 그 이거 요번 뿐만 아니라 계속 그랬다는 거잖아요. 몇 번 날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 저 세월호 합의 봤을 때도 뭐 가서 문제 제기하면 그런 식으로 반응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의 행위를 이해할 때 감성적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뭐 학자들도 그거를 쓰더라고요. 그 이른바 이모션, 감성이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 학자들 뭐 분석도 하고 그러던데 정말 억울해할까? 그러니까 박영선 대표가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려면 박근혜 대통령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전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한 거고요.
아니 그걸 굳이 그렇게 연결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나는 그러니까 똑같이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결국 박영선 대표가 한 거는 수첩 인사잖아. 똑같잖아요.
박영선 대표가 수첩 인사를 했다는.
아 똑같은 거 아니야. 자기 수첩에서 뭐 꺼내왔던. 그래서 뭐 따로 만나서 했던 결국. 인사 스타일도 크게 다르지 않는 거잖아요. 제가 느끼는 당혹스러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동안 민주당이 서영철 위원장님이 했던 비판들의 행태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 서영철 위원장님에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혹스러운 거죠.
그 어제 그 만남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예. 아니 근데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를 빌리면 그리고 일정하게 문재인 의원 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 건데 이상돈 교수에 대해서 어떠냐 직접 통화도 하고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충분하진 않지만 그러한 그 저 어떤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박영선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억울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아니,
거예요.
아니 그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한 그 인사 스타일이 이러한 뭐 일련의 그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인 거라는 거죠. 당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 개파 구조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단순하게 그냥 개파 수장들로만 또 합의를 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당이다라고 하는 그 이해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당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러면서 자기는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는 정말 무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수첩 인사라는 거는 본인의 수첩에 이름이 있었다라는 뜻이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박영선 대표가 어떤 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 자기가 이게 카드가 된다고 생각하면 검증 없이 그냥 질르는 걸 수첩 인사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을 당에다 공식적으로 던졌어야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안이 있는데 그렇죠. 논의를 해다오. 네. 뭐 나는 그래서 개파 수장들 모아놓고 하는 거는 정말 더 웃긴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언론 흘리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아 자기가
정말 웃기는 거야.
그 모시오겠다고 한 사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줘야죠. 그래야 그 이상돈 교수 같은 분도 이상해지지 않는 거죠. 아, 그리고서는 확신이 있다고 그러면 전공법을 써야죠. 제가 이번에 뭐 내일신문에 쓴 칼럼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었다면 다 불러다 놓고 의원총회든 뭐든 해서 자기가 또 명연설을 한번 하고 왜 이상돈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럼요.
이런 방식을 가야지 얼른 싹 흘리고 이게 뭐냐.
네, 공감해요. 네. 네, 그런 말씀에는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뭘 자꾸 그렇게 흘리면서 살아.
그러니까 그 방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 서로 비판했던 행태가 여기서도 나타나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워지는 거고 사람들이 이게 허탈해지는 거죠. 이게 뭐지?
그러니까 어제 만난 응? 어떤 분이
굉장히 황당한 상황까지 가 있는 거예요.
정치평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두 분 다 이게 진짜 정말 아, PPA 시대다. PPA 시대. 예? 네. 팔라틱스 오브 프린세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행태가 비슷하냐 이런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저는 그럴 수 있죠.
뭐 썩 그런지 비교는 안 해봤어요.
근데 느낌이, 그러니까 얘를 풀어가는 느낌이 그런 거죠. 지금 그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게 감정이 실린 발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박이 얘기했지만 박영선 대표의 억울함, 서운함을 표현한 거랑 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풀면 답이 안 나오는 거지. 나는 지도자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어? 뻔히 보고도 당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첩에는 사람 이름 써놓는 게 아니고요. 이제 괴롭다, 슬프다 이런 자기의 그 달램을 써야죠. 일기를 써야지 일기를. 그게 나중에 난중일기도 되고 그런 거지 뭘.
난중일기 사람 얘기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긴
하지. 원균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아이고 저런 인간이 무슨 이런 표현도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지.
그런 걸 쓰느란 네? 말이죠.
뭔 얘기야?
비밀로.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 감성을 드러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야 될 대목이 있어요.
맞습니다.
뭐 아주 드라이하게 냉혈한처럼 하라는 건 아니지만 따뜻한 감정을 드러내야 되겠지만 서운한 감정 이런 거를 대중적으로 막 대놓고 표출하는 거는 지도자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뭐 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서운한 점이 있다 하던 치더라도 뭐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얘기했던 건 그 다음 말을 하기 위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졌으면 된다고 봐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는 이런 이유로 간다. 근데 운운해줘서 이게 반대가 많구나. 그럼 같이 물러나야 된다고 봐요. 그때 그랬었으면 오히려 까지
맞았을 텐데. 또 하나는 이제 지도자를 바라보는 뭐 관점이라 그럴까? 나는 민주당 분들은 팔로우십도 없어요.
제 칼럼 지금 계속 읽고 계셨었군요.
제목은 봤어요.
제목. 아, 네.
네. 이것저것에서 제가 다 그 얘기 해.
그 얘기 잘 많이 했어. 옛날에 내가 그 얘기 했다가 욕 많이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 저기. 팔로우십이라는 게 뭐 열심히 따라가자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박영선 대표가 나는 그 안경환 이상돈 공동 비대위원장 체제가 나는 좋은 카드라고 안 보거든요. 나는 부적절한 카드라고 봐요. 그러나 어쨌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선택을 네. 했으면 내부 토론을 거쳐서 수용해 줄 수 있는 것도 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안 된다. 이게 무슨 정체성하고 뭐.
툭하면 연판장 돌리고.
아, 그러니까 막. 나 연판장 문화도 마음에 안 들고. 네. 아, 그러니까 리더가 선택을 해서 한 번은 기회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 질렀는데 안 돼. 질렀는데 안 돼. 그럼 좀 지나잖아. 너 나가. 그렇잖아.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세 번 선택했잖아. 네. 세 번 다 내부에서 비토 당했거든? 네. 그 나가라는 거야. 비토해놓고 왜 나가래? 이거 역설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 세 번 수용해주고 결과가 안 좋을 때 나가라 그래야 되잖아. 자기들이 다 털어놓고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 그 판에서 지도자가 나와.
그러니까요. 어?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뭐 안 읽으셨다가 하는 책갈람이 오늘 정치를 망치는 두 가지 착각이다. 하나는 지도자가 자기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착각이 있고 다른 하나는 추종자들이 우리 지도자는 어른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면서 막 공격만 해요. 어른 비판만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지도자도 달래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우, 잘하십니다. 근데 조금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목표와 지향도 오히려 추종자들이 먼저 정해주고.
심기경호야?
어? 근데 좀 그런 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 미국 저 참모들은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딱 당선되면 그 사람을 딱 옆에 가서 뭐라 그러면 미스터 프레지던트, 러시모산의 얼굴 하나가 더 들어갈 자리가 남아있다. 뭐 좀 이렇게 지도자가 동기유발을 해가지고 잘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람만 좀 다르지.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아,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래봐. 나라가 어디로 가겠어.
아니 뭐 우리는 러시모산이 없으니까. 뭐 설악산.
아예 만들자 그럴걸?
뭐 만들자.
우리도 러시모 같은 사람을
만들자. 그냥 개인이 시작했던 조각들이었어요 그게 러시모산.
그렇죠. 네. 그냥 개인 프로젝트로 네. 간 거지.
근데 우리도 또 알아요. 존경스러우면 그런 거 할 뭐 사람이 생길지.
진박 중에 나오는 거야?
뭐 나올 수 있겠죠. 뭐.
그걸 어디 팔공산에 하나?
팔공산에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팔공산에? 그럼 두 사람만 딱 들어가나?
이게 좋은 참모는 사실은 서로가 이렇게 궁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오버한다 싶을 때는 절제를 시키고 자제를 시켜야 되는 거고 너무 기가 죽을 때는 또 그렇죠. 업을 시켜줘야 되고 뭐 이런 게 맞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근데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례가 루즈벨트와 그 루이 하우의 관계거든요. 네. 근데 루즈벨트가 아이디어맨이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대중과 소통을 하는데 능숙한 사람이니까. 이러저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참모한테 상의를 해요. 네. 루이 알고 계속 비토라고 해요. 그거 안 돼. 나이가 11살이 많으니까 우리말로 존경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돼. 야, 이 바보야. 야, 이 뭐 피그 헤드라는 거야. 야, 돼지머리. 우리말로 하면 닭대가리야. 그게 말이라고 하냐. 이러면서 막 좀 꾸짖으면서 안 된다 이러잖아.
그래도 막 찌그러져 있을 때 가서 넌 할 수 있어라고 그렇지. 또 막 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루즈벨트는 네. 또 거기 기가 안 죽어? 그래? 다시 또 고민하다 야, 이렇게 고쳤는데 안 되냐? 이렇게.
그리고 그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도 이제. 최종 결정을 루즈벨트가 딱 한번 참모가 따라간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루즈벨트가 소아마비 걸려가지고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날 쯤에는 또 루이하우가 가서 그렇죠. 너는 미래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또 용기를 북돋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로가 이른바 이제 맞는 사람이 네. 있는 건데 참모가 자기 저 보스랑 이렇게 스스럼없이 얘기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고 이걸 열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박영선 대표는 듣자 하니 이제 그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 이른바 이렇게 MBC 출신 참모들을 아주 가까이 두고 있잖아요. 비서실장도 그렇고 뭐 홍보특보인가요? 공보특보인가요?
네.
그죠. 이런 몇 분들이랑 상의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분들이 민주당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게 이제 당 정당 정치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이제 주변 측근 분들과 했을 때 생겨나는 또 폐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전문가 정치라고 하는 이름의 정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 저 비대위원장 처음 뭐 대구했을 때도 처음 얘기하자마자 뭐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제도나 얘기하고 그게 아닌데 지금 민주당의 문제가. 그게 이제 자꾸 뭐 학자들이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해주는 좋은 아이디어 같은 이야기들을 가지고서는 막 자꾸 한단 말이에요. 뭐 이번에도 무슨 SNS 탑재 무슨 네트워크 파티 뭐 이게 혁신의 방향이에요. 뭐 SNS 탑재가 무슨 얘기예요? 나는 탑재 그러면 학진 논문 탑재밖에 생각이 안 나. 그 참 뭘 탑재야 자꾸 탑재는.
아이고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많이 남았어요 시간?
많이 남았지. 이게 모델 그. 정당을 얘기할 때 민주당은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토론회 갔더니 이게 야당입니까? 이러더라고.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당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거든. 이게 좋은 정당이냐 나쁜 정당이냐 좋은 정당이냐 부족한 정당이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야당이란 건 정체성이 아니에요. 처지지 그냥 처지.
당 꼴이 예? 형편없는데 뭐 정당 모델 찾고 이런 건 좀 웃긴 얘기 아니에요? 한가하고 웃기는 얘기 아니야. 여기다 또 뭐 보수 진보 찾고 뭐
모델 좋아하면 패션쇼라 그래요.
그런 문제가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기자들도 물어보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얘기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새정치민주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거든. 근데 내가 솔직히 모르겠다 그랬어요.
모르겠고
답이 없다.
네, 답이 없죠.
응? 답이 없는데.
비약이
뭐야, 무약이다.
무약이다.
답은 없다.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조언이라면 이 혼돈을 조기 수습하려 그러지 마라. 혼돈을 더 늘려, 이렇게 더 전면화 시켜버려라. 네. 응? 고통스럽겠지만. 그래 놓고 그 안에서부터 뭔가 새로운 상이 나오게끔 하는 게 더 나은 선택 아니냐.
듣는 기자가 굉장히 허무했겠다, 그죠?
아니, 근데 이제 요즘 기자들은 다 이해해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혼돈을 그대로 그냥 둬라, 전면화시켜라. 이러면 누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 말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네. 아, 예를 들면 어제 그래서 내놓은 방안이 이거잖아요. 전현직 당대표, 원내대표 플러스 상임 고문단 연석회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다양한 이해와 계파 그리고 뭐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그 20명 정도가 넘을 거예요. 그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건 전체의 합의 구조를 깨지 않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아주 평이하고 원만한 대안이 나오겠죠. 이거는 당의 뭐 이렇게 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러지 못하는 그냥 선거관리위원회
봉합이라고 그러죠. 봉합.
그 전당대회를 선거관리위원회인 거예요. 그걸 비대위원이라고 이름 붙이고 혁신도 하겠다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이름 바꿔야지. 국민 공감 혁신위원회인데 이제 국민 봉합위원회지 뭐 개파 봉합위원회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재봉틀위원회야?
재봉틀위원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혼돈의 뭐 조직화가 아니라 혼돈을 좀 더 전면화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뭔가 답을 내지 말아 이 말이에요. 그게 민주당이랑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은 국회의원의 연합체가 아니잖아.
배지클럽이에요. 배지클럽.
그러니까 이 당이라는 거는 국회의원만 있는 게 아니고 당원도 있고
당직자도 있고
네. 또 원외 위원장들도 있고. 네. 이게 유기적으로 하나의 실체를 갖고 있는 건데 왜 국회의원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답을 내냐 이 말이에요. 지들이 망쳐놨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서 질서 있는 수습 찾지 말고 그냥 각자 대중 속으로 들어가보라 이 말이에요. 각 지역구마다 당원대를 열어라.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열어가지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갖고 와라.
당원이 없는데 뭐 가서 모이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지구당을 없앤 게 이게 이 지구당 없앤 폐를 후과를 지금 민주당이 폭탄 맞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당원들이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고 그 에너지들을 밑으로 위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중진들이 모이고 의총 열어가지고 지들끼리 결정하겠다는 거야. 여기 또 당원들이 소외돼요. 그럼 대중이 소외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답이 되겠어요?
엊그저께 잠깐 세봤는데 말이죠. 지금 의석수가 134건입니까? 근데 거의 한 10, 그 국회의원 총원의 10% 정도가 당대표를 해본 당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직 의원들만, 그러니까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의 전 대표하구만.
그래. 네, 이런 분들 빼고, 그러니까 현역이 아닌 분들.
개파 담합구조 정당의 폐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소위 이제 그 파네비앙코 같은 사람이 지위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지위 인플레이션이 있는 당은 리더십이 생길 수가 없어. 다 대표인데 다 또이또이인데 뭐.
글쎄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한 당에 국회의원에
물러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총원의 10% 가까운 사람들이 당대표를 해봐. 참 부족하다.
열린우리당부터 당대표 한 사람이 28명?
아마 그럴 거예요.
28명이 그렇대요. 한 100일쯤 했다는 거 아니야 다들?
석 달 넉 달.
근데 비대위원장은
거기다가 100일씩 있으니 얼마나 아쉬울 거야. 그러니까 계속 대표 행세를 하는 거지 그냥.
비대위원장은 28명까지 안 가잖아. 재임 기간도 더 늘을 걸 평균.
아니까
웃기지 않아요?
비대위원장까지 합친 숫자들일 거예요.
그래?
예. 네. 그러니까 저만 해도 지금 제가 안철수 대표까지 9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현역
그럴 수 있겠다.
현역 국회의원 생각해 보면 한명숙, 그다음 박지원, 그러니까 문성근을 뺀 거죠. 한명숙, 박지원 그리고 이해찬. 그다음에 문재인, 박기춘.
한명숙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었지.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잖아요.
아, 지금?
지금
아,
130명.
지금? 안에. 네. 난 대표할 때.
그리고 이제 문희상. 그다음에 김한길, 안철수. 이렇게 8분이 현역 국회의원이면서 당대표, 당의 인연권을 도장을 치고 있었던 분들이신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정세균, 원혜영 뭐 이런 분들 쭉 찾아보면 10명이 훅 넘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안 셌어요. 분명히 아마 10% 가까이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당이라는 게 당대표는 당대표를 만약에 그 대통령의 비유를 한다면 국회의원들은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는 시도지사 연합회 아니야? 응? 근데 시도지사 연합이 당 중앙당 이렇게 중앙정부를 대체할 수는 없잖아.
네.
그렇게 보면 당이라는 건 별개의 실체가 있는 건데 왜 이게 국회의원들만 자주 하냐 이 말이에요. 옛날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
더 심해졌죠.
더 심해지고 저 일부 저 학자들은 가갖고 저기 당원 없애고 원내정당으로 만들려고 이런 얘기나 삑삑해대고 있으니까.
요즘도 원내정당을 얘기하는 사람도 일부 있고.
있어요.
네. 요즘은 또 이게 변형돼가지고 뭐 다른 이름으로 또 나오잖아요. 응? 뭐 지지자 정당이 어떻고 뭐 이런데 그거는.
정당은 원래 지지자 정당이에요, 원래. 난 정치학자들 이렇게 보면 아 진짜 정치학이 요새 싫어가지고 진짜 내가 왜 이런 고민도 하지만 참 허위의식에 저 외국에서 쓴 글에 자기 생각이 녹아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그냥 아이디어라 생각하면 그냥 들이 갖다 쓰는 거야 그냥. 아유. 그리고 지가 뱉어낸 말 또 합리화하려고 또 막 또 어거지 부리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많이 잘라야 되지만 학자도 많이 잘라야 돼요.
그렇지. 정치학과 정치는 다른 것 같아.
다르죠. 어?
근데 영어로는 똑같은 단어인데, 응? 다른데, 그, 정치학을 한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정치학자가 있어야 또 좋은 정치인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도 네.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막 너무 자기 생각을 막 지르니까. 답도 아닌데 사실은 이게 뭐 외국에서 검증된 바도 없는 거를 막 갖다 들이대면서 하자고 막 하니까 네. 여기 실험장도 아니고 어? 사실은 정당계에게 많은 모델들이나 아이디어들이 지금 민주당한테서 다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학자는 좀 보수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더 두고 보고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 막 우리는 또 학자 그럼 진보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얘기하면서 막 진보라는 의미가 뭐냐면 사람들이 아직 잘 안 읽은 책 읽어 갖고 얘기하는 게 진보가 돼 버려서.
네,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누구도 1년 이상 걸리는 계획과 그 기획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질 않아요. 단기간에 빨리 성과 내고. 주목받고 언론으로부터 어? 박수 받고
아니, 안 그러면 잘리는데.
이렇게 하기를 바래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서
주목을 받기 무슨 주먹이나 먹어라 네.
저한테 대안이 뭐냐 그러면 딱 두 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인데 당원 교육과 당원 소통을 위한 이제 당부 발행인 건데 이것이 인터넷으로 발행을 하든 뭐 실제로 종이로 발행을 하든 간에 소식이 서로 전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당원 그러니까 지역에 가 보면. 대의원 그리고 내가 30년 민주당 당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무슨 일을 다 신문을 통해서 보는 네. 거죠.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신문 그게 조중동이다 만일에 보수 매체를 통해서 보면 여기서 일단 기울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약간의 그 의견이 들어가서 비판 쪽으로 딱 들어와 버리니까 본인도 모르게 이 당이 왜 이렇게 판단이 잘 모르게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정말 웃긴 건 이 당의 그 이 당이 프로그램, 이 당이 집권하면 세상을 이렇게 바꿀 거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강령 아닙니까? 이 강령에 대해서 국회의원도 관심이 없고 만들 때만 몇명 교수들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종이 위에 써놓은 그냥 글씨일 뿐이지 이것이 세상을 이렇게 바꾸기 위한 에너지의 응집체가 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육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당원 교육이라는 게 아예 없고요. 당원 교육이라고 해봐야 한 달에 뭐 모이지도 않고 하는 척만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물론 당원 교육을 하면 1,000명의 당원이 있다 그러면 100명이나 옵니다. 근데 이 100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꾸준히 하려고 그러는 것과 또 나머지 900명에게도 와주세요, 와주세요 이렇게 연락하는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정당의 잔뿌리를 막 내리는 거거든요. 사람 몸으로 얘기하면 실핏줄, 모세혈관이 막 퍼져나가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사실은 민주당에 대해서 뭐 정치인들, 상인연합, 자영업, 정치 자영업자들의 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뼈다귀들끼리 형해화되어 있는 뼈다귀들끼리 서로 주먹질러고 싸우는 꼴이에요. 근육도 없고요. 핏줄도 없고 피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비야?
거의 뭐.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이 야당이 제대로 쓰려면 근육과 핏줄을 가진 정당으로 가려면 당원 교육해야 되고 이 당원의 처음에 모집했을 때는 내가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모집했더라도 이 당원들에 대한 예의와 이 당원들에 대한 중립성을 정확하게 세우는 과정으로 가지 않으면 영원히 똑같은 일 뼈다귀들끼리 싸우면서 이렇게 갈 거예요. 지긋지긋해요. 솔직히.
근데 홍보할 거는 있어요? 당원교육 시킬 거는 있어?
그러니까 해야죠. 이념도 아까 있어야 말한 되고 대로 정책도 있어야 되고
저쪽에 잘못을 지적하는 거는 있는데 대안이 없잖아. 뭘 교육시킬 거야?
실제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내놓았던 게 내가 이렇게 바꿀게요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두가 까먹고 있는데 거기 보면 주옥 같은 얘기들 많아요. 아니. 이거를 실현시키기 위한 당의 조직을 만들고 당의 교육을 진행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답답해요. 그 거기 다 있어요, 모든 해답이.
공약집 설명해가지고는 다 졸고 있을 테고.
아니,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걸 아주 쉽고 간명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원교육, 당원교육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죠. 당원들이 이렇게 자기 당의 뭐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사실은 당이 이 전체 구도에서 당이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 물론이죠. 그거 해야죠.
안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당이 자기가 지향하는 거나 지향하는 쟁점을 국가적 의제화 시켜내고 그걸 중심으로 논쟁이 벌어지게 하면 당원들이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고 그에 대해서 내가 어느 편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 능력이 없는데 당원 교육 시킨다고 되냐 이 말이에요.
대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해야죠.
같이 가야 되는데 네. 나는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전형체 민주연합 당대표 임기를 한 10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게 안 될 테니까 뭐 그건.
아니 나는 진짜 한 10년으로 해서 못 바꾸게.
네. 아니 뭐 그게 의미 있는 말이기도 네. 해요.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정당 정치가 가장 안정화되어 있는 뭐 스웨덴 보면 22년, 28년 해먹잖아요.
아니 영국의 닐 키녹도 한 10년 했어요. 네.
아니 근데 뭐 애틀리도 한 20년 했고 제대로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또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고 훈련된 상태에서 지도자를 하고 이렇게
아니 물론
그런 거죠.
그 전과정은 맞는데 네. 안정 리더십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개혁도 못 해요. 사실
못 하죠. 그거는 네. 뭐 모든 뭐 교육 문제나 경제 문제나 정치 문제나 다 모든 리더십의 문제 에 있어서 이제 그 개혁의 성패에 리더십이 작용해 있을 때는 리더십이 안정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저 스웨덴 사회복지 같은 것만 해도 체제가 바뀐 거는 3인당의 장기 집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맨날 제도 조금 또 바꿔놓았다고 해서 되는 문화가 아니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나는 2년 임기라도 온전하게 채우게 하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고 2년만 갖고 안 되니까 더 좀 길게 가는 것도 방법이고 내가 볼 때는 재보궐선거라는 걸 없애야 돼. 야당 입장에서 보면. 내가 통계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데이터를 안 갖고 왔는데 87년 이후부터인가 이제 재보궐선거만 쭉 통계를 해보니까
야당 지도부의 무덤이죠.
지금 민주당이 온전하게 이긴 선거가 거의 없더만요.
네.
집권했을 때든 안 했을 때든. 이게 이제 여당이 갈라져가지고
완전히 다졌고요.
자민련이 있을 때나 뭐 꼬마민주당이나 뭐 잔리민주당 있을 때 이렇게 합치면 여야 간에 뭐 야가 좀 더 많은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새누리당 대 비새누리당 구도로 보지 말고 민주당이 이긴 선거를 한번 따져보니까 거의 없어요. 전혀 득이 안 되는 그 선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의 선거 지형으로 놓고 보면 야당이 이기기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더 많아졌고 이분들은 열심히 투표장에 나오고 여권 성향이 강하신 분들인데 무슨 수로 이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설계도 좀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지구당을 좀 부활하자는 얘기도 좀 해서 꺼내서 지구당이란 말이 싫으면 뭐 풀뿌리 조직을 다시 하자고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저께 충청 대전에 가서 이제 토론회를 녹화를 했는데 대전 뭐 MBC 창사 50주년인가 60주년인가 그래서 갔는데 충청도는 지금 이제 의석수 늘려달라는 게 현안이더만요.
인구가 늘었으니까.
인구가 늘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그걸 다투냐. 아니 인구가 늘어나면 의석을 더 주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러면 전주 총무를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저쪽을 뺏어서 우리가 먹겠다고 그러냐. 그렇잖아요. 왜 광주 호남권을 뺏어서 우리가 먹어야 되냐. 인구 2만이 늘었다면 의석 하나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비유를 네. 하자면. 그렇게 했더니 인재 최고위원이랑 이렇게 패널로 앉아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막 정책으로 나보고 뭐라 그러시더라고. 이 소장 300명 이상은 안 되네.
정책자가 맞아? 뭐 이랬겠지.
근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심리적 저항선이라는데 거기가? 무슨 근거도 없는.
근거가 하나 있어요. 국회 의석수 자리가 300개라네.
국회
한참 웃었어요.
국회
예.
그거 아니 공사
금방처럼 간이 의자를 갖다 놓으면 될 거야.
아 영국 벤치처럼 벤치. 저기 명찰 빼버린 거야. 그냥 그 일찍 오고 열심히 해서 앉으라고 하는 거고.
나무 벤치.
그러니까 나무 벤치라고. 뭐, 뭐 의자를 하나씩 다 뭐 이름표를 하나 다 달아줘야 돼. 뭐 국민학교 아니, 입학생이야.
회원이 500명이면 좌석은 한 300개만 놓는 거야.
아니 지금 영국 의회 그렇게 해왔어.
그래. 그렇게 해야지.
아니, 나한테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무슨 300석이 무슨 뭐 헌법에 있는 조항도 아니고, 헌법에는 200석 이상으로 돼 있잖아. 네.
의자 수는 아니고요. 의원 수가 어디서? 200만 되면 되니까.
의석 그러니까 수. 의원 수가 200명 네. 이상으로만 헌법이 정해져 있잖아. 그럼 늘리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거를 무슨 안 될 것처럼 말이야. 충청하고 호남 간에 무슨 지역 싸움을 부추기는 쪽으로 얘기를 막 해. 양당 대표가 다 약속했다.
아니, 그리고 비용 문제에서 뭐 말... 지역구 의원 하나 줄이면 비례대표 의석 10개를 만들 수 있고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전체 세비를 줄이면 돼.
그러니까 뭐 좀 그런 좀 합리적인 계산 속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도 있다. 그러니까 좀 그래서 비례와 이 지역구를 좀 균형도 맞춰주고 뭐 이런 여러 방법과 함께 그 충청 지역 의석수 늘릴 수 있고 이런 방법이 다 있는 거죠.
그렇지. 네. 그렇게 해서 뭐 돈이 문제다. 지금 판에 뭐 국회에 돈 들어간다 그러면 다들 싫어할 거니까 국회에선 총액은 동결. 그 안에서 300명이 나눠 먹던 걸 400명이 나눠 먹으면 되잖아. 균등 배분하면 되잖아. 아니 500명이 균등 배분하든.
저는 의석수는 늘리고 특권은 줄이고.
늘려야 돼요.
동일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신
계약직 고위 공무원 하나 더 쓴다고 생각해요.
새로
의뢰 더 늘려야 되고 그렇죠.
새로 의원회관 지었잖아요. 사실 나는 그것도 보면 볼 때 가서 볼 때마다 나는 솔직히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기 뭐 돈 빼라 돈 줄여라 이런 거에 대해서 척싹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민주주의에 필요한 그 주는 거다. 근데 의원실이 사실 유럽의회나 일본의회나 다 가서 봤지만 이렇게 대한민국 의회 의원실처럼 저 막 무슨 저 진짜 그게 아방공이야. 그게 진짜 의원실이 뭐 저렇게 늘려놓고 저런 식으로 운영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카르텔화 시키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카르텔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끼리의 이렇게 영역을 만드는 하나의
그래 놓고서는 의원수 늘리면 안 돼 막 이래가지고서는 뭐 이런 핑계나 대고 안 잡고
의원수 늘리면 자기들은 불편하지
그렇죠 기득권 유지가 안 되는 거니까
더 늘려야 돼요 왜 우리가 변호사 비용을 떨어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변호사 늘리는 거잖아
지금 대한민국은 의사 변호사 여기도 저항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다 그 OECD 국가들의 비교해서 인구 비례별로 아주 적은 거예요 지금 한국이.
적죠. 예. 근데 미국 얘만 따지잖아.
미국에 워낙 이게 뭐 인구가 많은 나라에다가 갖다가 이제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양원제고 그 독특한 시스템이 있잖아요. 양원 상원제가 제일 작은 주하고 가장 큰 주가 똑같이 두 명씩이잖아.
그냥 상원은 그냥 그렇죠.
인구 편차가 엄청나게 커요.
하원은 대신 아니,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배석을 그러니까. 하니까.
상원이라는
연방을 묶기 위한
각 주마다 동의죠. 두 명씩 있다 이런 제도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 네.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이 300명으로 딱 묶어가지고 더 이상 못하게 한다는 건 또 웃기는 거예요.
한번 그걸 넘어선 적이 있지 않아요? 원래 299였다가 한 석을 늘린 거고.
하나 늘렸고.
네, 하나 늘렸고.
300 그러니까 넘어간 적은 없고. 줄인 적은 있어요. IMF 직후에. 네, 280몇 명인가
네,
뭐.
줄였습니다.
한번 줄인 적은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나는 이 새정치 민주연합의 젊은 국회의원들이 좀 국난화 시켜내고, 어? 과감하게 말이요. 예를 들면 뭐, 정당에 불뿌리 조직이 생겨나야 된다라고 하든지 또는 뭐 정치관계법을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해서 정치가 좀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 열어주든지 또 노조나 노동 쪽에서 정치적 영향을 키울 수 있는 길을 터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집중해서
그게 정치개혁이
그걸 곳곳에서 활로를 뚫어줘야 되는데
그게 정치개혁
그걸 안 하잖아
금방 신문에 나거나 금방 결과가 나오거나 이러지 않는 1년 이상 최소한 걸리는 일들이라서 그걸 잘 안 해요.
아니 한 번만에 되는 계획이 어디 있어? 꾸준하게 붙어야지. 꾸준하게 붙어서 해야지.
턱하니 개혁한다고 혁신이라고 하면서 오픈 프라이머리 하나 얘기하시는 이런 경우가 사실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벤트성의 이렇게 이야기, 기획 이런 것 별로예요.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말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그냥 주장하는 거야.
그런데 박영선 의원은 그걸 한 2년째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본인은 여러 가지 연구와 뭐 입법도 했었던 걸로 제가 알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지금 상황이 맞지는 않는 거죠.
그 박영선 대표가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캘리포니아 예, 거거든요.
네.
그거는 정당끼리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서 본선에서 붙는 게 아니에요. 정당 없이 그냥 다 터가지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서 1, 2등 가지고 투표하는 거예요.
네.
그럼 정당이 없어야지.
그러니까 뭐 별로 동의 안 해요. 근데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하시는
그래,
게.
아 그래서 탈당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공천 과정이 그동안 정당의 이해가 없는 사람을 뽑아내니까 이 사람들이 정당에 대해서 빚이 없어요. 부채의식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예를 들면 김현미 의원처럼 정당에 오래 활동한 자기 27살인가 6살부터 그렇죠. 활동했다더라. 이분들은 정당이 살아야 된다에 대한 이 또 생각이 강해요. 거기서 이제 훈련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선거제도, 공천제도 이런 것들이 막 연동돼가지고 야권의 약세로 나타나는 거고 진보 세력의 약세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다듬어야 될지를 좀 판단해 보면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응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아, 민주당 국회 130명이 전부 정치 전문가인 것도 아닐 테고 뭐 정책이라도 그러면 아주 뭐 진짜 속대만을 바삭하게 알아가지고 선수들이 뭐 나와 있느냐 이 정책 하면 누구 딱 이런 게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
그것도 아니죠.
그렇잖아. 그럼 이게 뭐 죽도 밥도 아닌 그냥 월급쟁이 정치인들밖에 더 돼?
생계형.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생계형 정치인인 거죠.
자영업 정치인들이죠. 이제. 자영업자들이죠. 그냥.
그러니까 막. 자기 이해관계 건드리면 그냥 막 푸르르 댕댕 그냥 막 삿대질하고 달라들고 뭐 좀 진정 해보자 그러면 뭐
잘 안 돼.
뒷짐 지고 딴 데 쳐다보고 뭐 아, 이 사람이 정치를 몰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준비하는 정치인이 없다는 것도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자꾸 DJ 얘기하지 마라 뭐 누가 그러던데
저요.
그 왜 내외 문제 연구소라고 하는 네. 거 기억들 하시죠? 그러니까 네. 그게 이른바 DJ의 우리나라 정치에서 처음 만들어진 띵크탱크이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뭐였냐면 이분이 원내대표 원내총무 선거에서 YS한테 지고 나서 시리에 빠져서 여기 시청 지금의 이제 시청 시의회죠. 그 당시 우리가 국회였는데 거기에서부터 동국대학교 인내까지 걸어서 갔대요. 거의 막 시 어깨가 축 쳐져가지고 그걸 누가 같이 갔었느냐면 저 충청도의 이용희 국회 부의장하셨던 이용희 의원님 제가 따라가다가 아이 그 뭐 이렇게 현역 당신은 내가 볼 때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이 찍어줄 때는 잘 안 찍힐 것 같다고 당신은 내가 보니까 대통령 하면 될 사람이 이렇게 한번 추워졌더니 눈이 번쩍번쩍 하면서 그럼 뭘 하면 되죠? 사람들 모아서 공부부터 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서 시작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튼 저는 정치인이 욕심 갖는 거 되게 중요하다. 자기가 뭘 해보겠다라는 욕심 갖는 게 중요한데 욕심만 부리는 게 아니라 준비를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정치에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있는데. 이런 게 저는 정말 그 봄날 벚꽃 만발하듯이요 모든 300명의 국회의원이 다 자기 하나씩의 연구 단위를 가지고 있고 공부해서 결과를 내놓고 이게 백성들이 원하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학자들 입장에서 뭐 아무한테나 가서 같이 공부하나요? 다 저기 좋은 좀 가능성이 있고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
몰라도
그
중에
골라간다 이거지 지금. 아니 그 중에 네? 정치 전문가도 있어야죠. 그렇죠. 정책 전문가도 있고 정치 전문가도 있어야.
아무데나 부르시면 다 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
아니 나는 뭐 부르는 사람도 없고. 아무데나도 안 갈 거고.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의 문희상 의원이 유력하다고 지금 네. 보도가 뜨네요.
네. 또 하시는 거 비대위원장을 또 하시는구나 우리 네. 의장님께서.
또 그럼 회출이 또 받고 다니는 거야? 어? 또 회출이?
이번엔 누구지? 참. 한상진 교수가 아니고 누굴까?
뭐 이번엔 두상진
교수.
그 당시 문희상 위원장만 해도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이번에 하시라 그러면 하시라 그러세요. 가서 져서 버리게.
하실 게 있는데. 이번에는 모르겠네요.
그 얘기를 누가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그 우리 손호철 선생님 같은 분이 비대위원장이나 이렇게 하시면 어떠냐. 근데 저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이 또 가서 또 이렇게 저기 안 되는 거 또 괜히 한 힘 쓰는 거 뭐 안 하시기를 원하고 말리죠 당연히.
왜요?
아유 계속 뭐 더 중요한 교육 개혁이나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해요 지금. 좀 더 길게 보고 학자들은 그렇게 해야지. 개혁?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뭐 자꾸 뭐 교육개혁 대학 교육개혁 이런 문제를.
근데 왜 신문에 정치 칼럼 써요?
어, 그래요?
그래요? 몰랐어요?
아 그건 뭐 취미 활동 하시는 거죠. 뭘.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박용진 대변이 정리를 좀 해주시죠. 문희상 체제는 뭐예요?
만일에 무늬선 체제는
아, 미치겠다.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원만한 체제.
모두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둥글둥글 자기들끼리 합의할 수 있는 저희 체제인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연합체로서의 그렇죠. 예, 성격을 더 예. 안정적으로 가져가자.
그러니까 그렇죠. 만일에 이런 상황까지가 아니었으면 문희상 위원장 얘기가 나오면 에이, 얼마 전에 비대위원장 하셨잖아 이럴 텐데요. 지금 얘기는 아마 문희상 위원장으로 된다고 하면 얼마 전에 하실 때도 엄만하게 하셨잖아 이렇게 이런 합의해야 할 거예요.
그렇네.
답답하네요. 네. 여러분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이러면 어떨까. 비대위원장을 예비로 정해놓는 거야.
아니 뭐
신속하게
저기 저 건설적 불신임 제도라고 있잖아요 독일에.
아, 네, 내 예, 말은 예. 비대위원장 정해놓고 지도부 날라가면 바로 그냥 비대위원장 되겠고.
그게 건설적 불신임 제도라고. 아니, 여기 날라가면 다음에 할 사람. 아니, 그건 수상이지만
당에 서열 쫙
있어?
서열대로 가는 거예요.
뭐 조선노동당이야.
넘버 1이야?
서열 있게 씨 진짜
따만당이 있어.
서열 1이야?
의심스러워.
그렇진 않아요. 다음 승계 서열은 사실은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에요.
아 그건 뭐 국회 부의장이시니까.
근데
또 거기는 또 왜 안 줘?
이거 우리 기자들도 까먹고 있는 얘기일 텐데 지난번 대선 지고 나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세우는 과정에서요 혁신적인 비대위원장을 세워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이른바 486 중심으로 젊은 공무원 중심으로요. 그래서 문희상 위원장이 됐을 때 막 반발이 약간 있었고 막 제가 그때 의총장이 있었는데. 웅성웅성 하면서 막 그렇다고 모두 따르겠다고 이미 앞에 선언을 다 해놨으니 반발은 못해 나오면서 이게 대대로 되겠냐면서 저주스러운 말 내뱉고 가는 걸 여러 명을 봤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밀었던 분이 박영선.
네, 네. 네, 네. 그랬었죠.
예. 네. 대표였어요. 네,
근데 안 한다고 그랬었죠.
네. 네. 그때도 이제 뭐 이렇게 사람을 올려놓고 흔드냐 이러면서 이제 반발, 막 불만도 표출하시고 그러셨거든요. 네. 박영선 대표가. 근데 그때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은 그러니까 뭐냐면 정확하게 1년 반 전으로 시계를 돌려놓으면 1년 반 전에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문희상이냐 혁신적인 카드인 박영선이냐를 놓고 고민하는 2, 3일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걸 작업하는 게 박기춘 당시 원내대표였는데 박기춘 대표를 제가 쭉 모시고 수행을 하고 모든 자리에 다 배석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그 두 개 카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문희상 카드 안정적 카드로 간 거예요. 근데 지금 1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 혁신적 카드는 예, 이미 이제 그 파탄이 나버렸고 다시 1년 반 전에 고민했던 그 카드를 또 끌어오는 거면 나이스하지 못한 거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 존경하는 어떤 이제 선생님이 계신데 뭐 민주당 관련해서도 또 많은 역할도 하셨던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예, 제가 이제 막 이제 새민년 민주당은 안 되는 거 아니냐,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좀 세게 막 했더니 제 손을 딱 잡으면서 기대하세요. 2016년에 보여줄 게 아마 아직 남아 있을 거예요.
그 뭐예요?
뭐긴 뭐겠어요? 30석.
30석.
에휴, 진짜 이대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
아, 근데 또 30석도 애매해. 또 교섭단체를 꾸린다는 거 아니야?
아니야, 30석 되면 해체될 거야.
아,
그게 안주 안 해. 다 이제 어디 살 길 찾아야지.
예전에 열린 우리당이 새정치 민주연합을, 새천년 민주당을 대체했을 때 9석이었어요.
저는 뭐 그렇죠. 그건 이제 만들어서 새로 해서 가려고 하는 거였고.
9석이요. 처음에 탈당했을 때. 분당에서 나왔을 때 47인데.
2004년.
초동 모임 얘기하는 거 보죠? 초동
모임. 아니, 2004년.
그러니까 잔류민주당이.
잔류민주당이.
그럼.
아, 그렇죠.
아, 참 답답하네. 그 잘하면 또 박용진 전 대변인이 또 전자 뗄 수도 있겠네. 또 대변인 발탁될 수도 있겠네.
글쎄요.
요새
그게 역사가 계속 그렇게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라면 하나?
네?
하라면 해?
글쎄요.
글쎄, 근데 용단 내려야 돼요. 그 이름을 부모님이 용진이라고 지은 거는 용단해라, 진짜로.
용단을 내려서 전진해라, 그냥.
네. 그러세요.
용자가 아니야, 쓸용자더라고.
쓸용자야?
사람 이름에 쓰지 않는 왜 쓸용자를 썼는지 난 잘 이해가 안 돼.
아, 그래?
어쨌든 해서
어쨌든 쓰임 있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는 있는데. 그
용기를 당에, 내서 진군해라, 이거야. 네.
당의 쓰임 있는 사람보다는 좋은 정치, 국민의 쓰임 있는 사람이
되라. 대변인 하지 마.
예. 지도 밖으로 나가라. 뭐, 당 밖으로 나가라. 진군이지, 그런 거예요?
대변인 하지 마.
예, 예.
혹시 만나면, 예. 지난번에 문희상 네. 우리 저한테 비대위원 해달라 그랬거든.
네. 이번에는요.
아, 이번에는 안 되지. 네. 안 되고. 네. 그 만나시면 불출마 선언 하시라고 그래. 응?
그러자
지역구를 누구한테 물려주고.
아, 뭐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는 거지 뭐 그러면.
아, 저는 저는 딴데. 예.
그런 얘기 해.
아, 예, 예. 아.
진짜
본인은 사석 여러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됐고.
안 나온다.
네.
됐고. 에이. 안 나오면 지금 하면 되지 뭘. 선언은.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할게.
근데 밖에서 얘기한 사람들 치고 이게 사석에서 얘기한 사람 치고 내 하는 거 못 봤어.
좋은 분입니다. 존경하는 뭐 아니요, 뭐, 존경하는 분이에요.
저는 박영선 대표도 좋아해요.
그리고 네. 그 저 문희상 현장은
갑자기 중성맹서로가
정당 정치에 대한 이 생각은 분명히 있는 분인 네. 건 맞습니다.
중성맹서로가 갑자기.
아, 그래서 그 저 뭐 좋아하는
분. 아 됐고.
네. 알았어요. 아니, 전화번호 알려드리니까 문자 찍어요. 소장님이 불출마 선언하시라고.
나도 알아. 그 보좌관이 내 친구야.
그러니까 해.
좋겠다. 참 뭐 보좌관 친구고 뭐
미치겠다,
대변인 부를 것 같고 참 좋겠다. 참.
저는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좀 다른 길을 모색해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답답하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어쨌든 뭐 가을인데
답도 없다 진짜.
가을에 술 마시기 네. 좋고.
네, 제 컬러링이 가을이 오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 이럴 때
배살이? 예,
예?
발음을 좀
공적인 일이 안 될 때는 사적으로 낭만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해결책입니다.
그렇죠.
저 10월 18일 날.
아, 됐고.
가을이니까 10월 18일 날 술이나 한잔 하시죠.
왜?
아, 프레시안 이리로프.
그래, 뭐 무슨 언론사가 이리로프라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만, 어쨌든
이거 해줘야 돼.
생명 평화 평등 협동. 프레시안 협동조합을 후원해주기 위한 닥치고 1위로프 10월 18일 신촌 코코비아에서 있습니다.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날 오시면 저하고 이 소장님 없을 거고요. 우리 김유철 교수님께서 서빙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미어 터지겠구나.
어, 그럼요.
10월 18일 제가 한국에 없습니다.
어쩌라는 거요. 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y heart, I knew there isn't an ocean too deep, a mountain so high it can keep me away from his love. Follow him wherever he